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순찰선 세척이 오늘 동중국해 내 센카쿠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인접 일본 영해를 무단 침범했다고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들 중국 선박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센카쿠열도 내 우오추리섬 부근을 항해한 뒤 약 1시간쯤 후에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당국은 중국 선박이 일본 영해에 무단 침범한 것은 이로써 올해만 36차례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에 따라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외무성 고위 관리는 센카쿠 열도가 일본 영해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장악하고 있지만 중국과 타이완은 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이곳의 경우 영유권 분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 남부를 통과한 뒤 오늘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니호가 군함 5척을 대동한 채 오늘 오후 타이완이 장악하고 있는 프라타스 군도 동남쪽 해상을 통과한 뒤 서남쪽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에 따라 사태를 계속 감시하며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번 훈련이 랴오닝호의 강화된 전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랴오닝호는 이제 더 먼 곳으로 항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일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합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적대관계였던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유시대 관방장관도 아베 총리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진주만을 찾아 양국 간 화해의 가치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문 중 2천여 명의 전사자를 낸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군용 수송기 추락으로 승객과 승무원 92명 전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늘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사고 원인 규명과 희생자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교통장관은 어제 사고가 조종사의 실수나 기계적 결함인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아직 테러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어제 시리아 크메이밈 공군기지로 향하기 위해 러시아 소치 공항을 이륙한 뒤 2분 만에 흑해에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 84명과 승무원 8명이 모두 숨졌으며 사망자 가운데는 전 세계적으로 붉은 군대 합창단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로프 앙상블 단원 수십 명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3천여 명의 구조대와 100명의 잠수부, 선박 32척을 동원해 생존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유대 정착촌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 미국이 기권한데 항의해 어제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또 지난 23일 표결에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도 소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강요회의에서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은 무모하고 파괴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은 항상 안보리가 정착촌 문제에 대해 결의하지 못하도록 동의해왔었다며 미국이 이번에 거부권 대신 기권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법부가 대규모 법관 공석 사태를 맡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따르면 대법원의 경우 지난 2월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으로 한 명이 공석인 것을 비롯해 연방항소법원의 13석, 미국 지방법원들의 82석, 그리고 특별관할법원들의 8석 등 모두 104석이 공석입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시 사법부를 획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스칼리아 전 대법관 자리에 보수파 인사를 지명할 것이라는 의도를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내년에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방위적 통일전선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국가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내 총 생산의 4분의 1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시행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높게 일고 서해북부 해상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내년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동시에 대화 제의를 남발하며 통일전선 공세도 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내년 2017년도에도 이른바 병진 노선에 따라 기술적 차원에서 핵 능력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내년도 북한 정세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 당국은 주변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가능한 도발로는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핵탄두 모형을 탑재한 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를 꼽았습니다. 통일부는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함께 북한이 내년에 대외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내세우며 대미 관계를 포함한 대외 관계의 재정립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핵 보유국 지위를 내세우며 공세적 외교를 전개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고 통일부는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또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인권 압박에 대응해 부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과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부터 전방위적 통일전선 공세를 펼치며 한국 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한 총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직 새해 초부터 전민족대회 개최를 내세워 한국 내 일부 사회단체들과 선별적 접촉을 지속하면서 진정성 없는 회담 제의 등을 통해 한국 사회 내부에 갈등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과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도 대체로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 구사를 예상하면서 북한의 유리한 정세를 유도하기 위해 애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입니다.
내년 한국의 탄핵정국 또 대선정국을 틈타서 북한은 전방위적인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할 걸로 보입니다. 즉 북한에 유리한 어떤 정세를 조성하고 북한에게 유리한 정책을 할 수 있는 정권 탄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한편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정은 유일 지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우상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 8월 이른바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등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김일성과 김정일 반열에 끌어올리면서 권력 승계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체제 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는 새로운 속도전을 내세워 주민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경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장마당을 활용해 준조세와 내부 자금 흡수에 힘을 쏟으면서 올해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국내 총 생산 GDP의 4분의 1가량을 국방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방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2일 세계 170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6 세계 군비 지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세계 1위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구매력 평가 기준 GDP의 평균 23.3%를 국방비로 썼다는 겁니다. 이는 국가 전체 살림살이의 거의 4분의 1을 군사비에 지출한 것으로 11.4%를 기록해 2위에 오른 중동의 오만과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규모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연평균 국내 총 생산 GDP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1년 평균 357억 달러, 세계 108위였습니다. 미국은 같은 기간 GDP의 4.3%를 국방비로 지출해 세계 15위, 한국은 2.6%를 지출해 세계 47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구매력 대비 국내 총 생산 GDP는 평균 16조 1000억 달러로 세계 1위였고 한국은 1조 5400억 달러로 세계 14위였습니다. 북한의 GDP 대비 국방비는 세계 1위였지만 전체 국방비 규모는 11년간 평균 35억 1000만 달러로 세계 46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평균 7000억 달러를 쓴 세계 1위 미국과 200배 이상, 301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과도 9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국방비 지출 2위는 1114억 달러를 쓴 중국, 3위는 656억 달러를 지출한 영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은 인구 대비 병력 규모에서도 세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 대비 군인 비율은 4.8%로 세계에서 캄보디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규 병력을 117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병력 규모에서도 북한은 214만 명인 중국, 140만 명인 인도, 139만 명인 미국 다음으로 많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67만 3천 명으로 세계 7위로 나타났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수출 금지 품목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가 공개한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물자 목록은 총 14쪽 분량으로 매우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록은 특수재료와 관련 장비, 재료 처리 장비, 전자제품, 통신, 센서와 레이저, 항해 및 항공전자, 해양 시스템과 관련 장비와 부품, 항공우주와 추진체 등 총 8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각 항목마다 관련 물자의 이름과 함께 전문적인 수치 정보가 상세하게 명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재료와 관련 장비 항목에 포함된 금속과 합금의 경우 전자파 흡수체로 사용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파수 범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수중 장비의 경우 운용 가능 범위가 수심 1000m를 넘어가거나 자동 운용 가능 시간이 10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다른 항목들도 미터나 마일과 같은 거리용 수치와 무게, 질량 등을 상세히 기술한 점이 특징입니다. 목록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통신입니다. 이 항목은 이동통신을 차단하거나 전파를 방해 또는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했는데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위성항법장치, 즉 GPS 교란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나 물질 등을 별도로 공개한 적은 있지만 재래식 무기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만을 특정해 목록을 작성한 건 처음입니다.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 관련 해석이 기존보다 명확해지면서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30일 새 대북제재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물자 목록을 대북제재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작성해 보고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1718위원회는 목록 작성 작업에 착수했고 이달 15일 완료해 최근 목록을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2325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 목록을 매 12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2016년도 연례정세전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늦어도 오는 2020년까지 핵무기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미국 서부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이 핵무기 숫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소형화와 다종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은 4차와 5차 핵실험을 통해 최소 증폭 핵분열탄 수준의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북한은 올해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대립과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북관계 또 남북관계는 냉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BOA는 2016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5차례로 나눠 되돌아보는 연말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올해 끊임없이 이어졌던 북한의 도발을 먼저 되짚어보겠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두 차례의 핵실험과 적어도 22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에 대응한 유엔의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 결의와 거듭된 경고 성명들. 2016년은 이렇게 어느 때보다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숨가쁘게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계속된 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역대 최강의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 정권의 고립과 무기 개발을 위한 통치 자금 사정은 악화됐다는 분석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북한의 전례 없는 전략적 도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미리 예견됐다는 지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6.25 전쟁 당시 무기를 생산했던 군자리까지 언급하며 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군수공업 부문에서 국방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군자리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여야 합니다.
일부에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핵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전망했지만 북한 당국은 불과 엿새 만에 4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주장을 일축하며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2월엔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호까지 발사하자 안보리는 3월 2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로 불리는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기존의 무기 관련 제재를 더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육로와 하늘, 바닷길의 운송 통제와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는 매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한 겁니다.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 의회는 2월에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채택했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돈줄인 수송과 광물, 금융기관을 겨냥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들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3월 17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에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10월까지 평균 16일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여기엔 비대칭 무기의 정점으로 불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세 차례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특히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과거 한 번도 시험하지 않았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 시험 발사한 뒤 10월 20일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이 가운데 400km 비행에 성공한 6월 발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나아가 5월에 개최한 7차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당 규약에 처음으로 명시하며 핵 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 주체 핵 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특히 북한 정권이 6월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처음 성공하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Today's decision is a critical one in advancing the capabilities of the ROK-US alliance.
미국은 또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통해 무력을 과시하는 한편 핵 우산과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망을 총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굳건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두 달 뒤인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나라 북한이 올해는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 겁니다. 북한 정권은 5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도 즉각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을 규탄했고 11월 30일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9월 유엔 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권은 핵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when North Korea tests a bomb, that endangers all of us. And any country that breaks this basic bargain must face consequences.
특히 대니엘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향상된 역량을 갖더라도 도발하면 바로 죽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직권 5년 동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각각 3차례 단행했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무려 36차례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차례의 핵실험과 22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올해 집중된 겁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직권 18년 동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16차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하는지 엿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적어도 20에서 3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돼 이르면 2, 3년 안에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0월 20일 이후 두 달 넘게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북한 수뇌부가 정치적 셈법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예측하기 힘들다면서도 기존의 강경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입니다.
Inclination of the Republican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is to emphasize sanctions and missile defens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공화당 외교 당국자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제재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장 효과적인 대북 대응책으로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새 외교 안보 라인도 이런 노선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떤 대북 정책을 구사할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 다시 전략적 도발을 재개하며 위기를 조성할지 주목됩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올 한 해 북한을 돌아보는 연말 특집 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순서인데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시행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북한은 한 해 약 6억 6천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23일 석탄을 포함한 몇몇 광물과 기타 물품에 대북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시행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고 81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와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2월 24일부터 발효됩니다. 공고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은 안보리 결의 2321호 규정에 준해 수입이 제한됩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2017년부터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 가운데 적은 쪽으로 정하고 제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명령은 개별 기업에 북한산 석탄 관련 규정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이를 어기면 향후 수입이 금지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석탄 외에 북한산 동, 니켈, 아연, 은과 이들 광물로 만든 제품도 수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산 조형물도 수입 금지 품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수입을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북 수출과 관련해서는 헬리콥터와 선박이 금지 품목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품목들도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북한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엔 결의와 중국 정부의 조처로 수출에서 북한이 입을 손해가 약 6억 6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대중 석탄 수출 감소 부분이 6억 달러에 달하고 나머지 품목에서 수출액이 약 6,200만 달러 정도 줄어듭니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의 26.6%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반면 중국의 대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북 수출이 금지된 헬리콥터는 지난해 수출 실적이 전혀 없었고 선박은 약 290만 달러치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의 전체 대북 수출에서 0.09%에 불과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법 위반 사례를 여러 건 적발하고 처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은 22일 북한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모든 폴란드 업체들에 대해 올해 15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노동감독원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감사는 지난 9월까지 실시했고 해당 기업들이 고용한 북한인들은 총 4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불법 고용 사례는 없었고 북한인에 대한 강제 노동이나 인신매매의 특징을 보이는 고용 사례도 없었다고 국가노동감독원은 밝혔습니다. 다만 노동법과 고용촉진과 노동시장제도법을 위반하는 다수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감독원은 감사 대상 기업들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시정하도록 통보했고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들에게는 처벌 조치를 취했고 일부는 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감독원은 위법 사례를 취업을 알선해주는 중개업소들의 범법 행위, 북한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 침해, 작업 안전과 건강 관련 규정 위반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중개업소들의 경우 당국에 정식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거나 활동 내역을 부정확하게 보고하고 노동 허가증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노동자 법적 권리 침해 사례로는 근무 시간을 부정확하게 기입하고 근로 조건을 서면 통보하지 않으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의 사회보험을 제때 들어주지 않는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작업 안전,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설 현장에서 위험 지역을 표시하지 않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할 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인공 조명을 켜지 않고 떨어지는 물건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위반 사례로 꼽았습니다. 올해 북한인 고용기업에 대한 폴란드 당국의 감사는 지난 몇 년 새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조사 대상 기업들의 북한인 고용 규모는 64명, 2014년에는 93명, 2013년에는 128명이었습니다. 노동감독원은 올해 안에 폴란드 내에서 북한인들을 고용하는 외국계 기업들과 북한 기업들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폴란드 외무부도 지난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과 국경경비대가 북한인들이 고용된 작업장들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55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업, 농업, 조선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전 세계 50여 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가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결의를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반인도 범죄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양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등 유엔 안보리가 북한 당국자들에게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도록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부국장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광범위하고 만연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집단적 분노가 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정권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벤 로저스 세계 기독교연대 동아시아 팀장은 지난 8월 말 북한 역사상 가장 참혹한 홍수가 발생해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김정은은 그 다음 주에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은 ICNK와 소속 인권단체들은 북한 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휴먼 라이츠 워치와 세계 기독교연대, 국제인권연맹 등 전 세계 16개 나라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연대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기층 조직을 이끄는 초급 당위원장 대회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평양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초급 당위원장 대회를 통해 유일적 영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 권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당 간부들의 행정관료화를 정면 비판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사흘간 열린 제1차 전국 노동당 초급 당위원장 대회 마지막 날인 25일 초급당을 강화할 때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초급 당위원회는 당원 31명 이상의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기층 조직으로 북한이 전국 규모의 초급 당위원장 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개막 이후 폐막할 때까지 사흘 내내 회의를 주재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행정관료화가 권력으로 인민들을 억누르는 낡은 착취사회의 유물이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혁명을 망치고 나중엔 당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때문에 행정관료화를 없애기 위한 사상공세를 벌이기로 했다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전당적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인민대중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며 당 일꾼들이 인민들에게 지시하고 호령할 게 아니라 인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대중의 통제를 받는 게 체질화돼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번엔 최일선의 초급 당 간부들에게 인민 중심주의를 강조함으로써 통치 기반을 밑바닥 민심으로부터 다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7차 당대회에서 당을 혁신하기 위한 중앙 차원의 여러 가지 방침이 결정된 연장선에서 당의 기층 조직을 새롭게 혁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고, 특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연설도 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당의 혁신과 그를 바탕으로 한 유일적 영도체계 구축, 권력 강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사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애민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해 이런 대외적인 악재를 돌파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면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대중들 그리고 하층 간부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양복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공개한 대회 첫날과 둘째 날 사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양복 차림으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양복 차림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지난 5월 7차 당대회와 당대회 이후 첫 공개 행보였던 기계설비 전시장 시찰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할아버지 김일성 전 주석의 과거 모습을 연상케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정상적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이중효과를 노린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VOA
Washingt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착촌 확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먼저 알아보고요. 중국 정부가 타이완과의 군사교류 확대 계획을 담은 미국의 새 국방수권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또 미국 연방법원에 공석이 많아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미국 사법부 성향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스라엘이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일대에서 이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라고 이스라엘 당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예. 반대는 없었는데요. 기권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이 결의안 통과 직후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정하지 않은 반이스라엘적 술책이라고 결의안 내용을 비판하고 성탄절이었던 어제에는 댄 샤피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를 총리 집무실로 초치해서 대면 항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예. 이스라엘 정상의 미국 대사 초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현지 일간지가 설명했습니다. 네.
이 유엔 결의안에 미국이
뭐 찬성은 하지 않았고 기권표를 던지긴 했습니다만 이 결의안 통과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찬성표를 던진 나라들에게도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외무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을 포함해서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들의 대사를 개별 소환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이들 국가들을 비롯해서 유엔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요. 편파적이고 굴욕적인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과 이스라엘은 뭐 통상적으로 최대 동맹국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1년에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 합의에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예.
이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배신 행위다라고 원색적인 말을 사용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이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상임이사국 4개 나라하고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도합해서 14개 나라가 모두 찬성을 해도
예.
상임이사국 한 나라만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은 안보리는 어떤 결의도 통과시킬 수 없는데
예.
미국이 거부권이 아닌 기권을 한 것이 결의안이 성사되도록 놔둔 거라는 주장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좀 오바마 행정부와 좀 다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결의안이 공정하지 않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예.
결국 정부가 거부권을 쓰지 않아서 결의안이 현실화된 뒤로는 유엔과 관련해서는 1월 20일부터 달라질 거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1월 20일은 대통령 취임식이죠.
네. 자,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과 이제 이스라엘이 이 결의안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네.
이 결의안은 그렇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요.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이후 점령해온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촌을 세우는 것에 국제법적 타당성이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국가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측의 모든 정착촌 관련 활동을 멈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정착촌이라는 걸 짓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정착촌이라는 게 이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일대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국적 유대인들의 거주지를 말합니다.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역사를 보면은 왜 정착촌이 등장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2차 세계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대학살 피해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종전 직후에 이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약속의 땅이라고 적혀 있는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을 했고요.
예.
이후에 양측의 영토 분쟁이 가열되면서 1948년 유대인들이 텔 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했고 이후 양측이 네 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을 치렀죠.
예.
그러다가 1994년에 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인정을 받으면서 이 양측을 각각 사실상 두 개의 독립나라로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예. 지금 한 땅에 이제 두 나라가 사실상 이제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미국이 이번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미국 정부는요 국무부와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최근 이스라엘 당국의 정착촌 확대 건설 움직임을 비판해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는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양측의 분쟁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킬 뿐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예.
이스라엘 국민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영토 내에만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다가 속속 정착촌을 짓고 있고 이스라엘 정부가 군을 투입해서 정착촌 건설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맞서고 있고 이런 상황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우려를 샀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이번에 이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에 이른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이죠.
네.
중국이 타이완 남쪽 해역에 항공모함을 파견했다고요.
예,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인민해방군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호 선단이 전날 서태평양 해역에 진입해서 젠-15 함재기와 함재 헬리콥터의 이착륙 훈련, 또 구축함 선단과의 연합 기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번 훈련은 지난 16일 보하이만에서의 대규모 실사격 훈련과 21일부터 23일까지 한반도 인근 서해에서의 대규모 함재기 이착륙 공중급유 실사격 훈련에 뒤따른 것이고요.
예.
특히 그동안 현지에서 대미 군사 방어선으로 설정해온 일본 구슈와 오키나와 타이완을 잇는 제1열도선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서 남동쪽으로 진출한 것이기 때문에 주목된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해설했습니다.
예.
일본 언론들이 중국군의 이번 움직임이 최근 흔들리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싸고 미국과 타이완을 겨냥한 시위의 성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중국이 이제 항공모함 훈련을 통해서 종전했던 그 훈련 지역보다 더 이제 확대해서 이제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 이번 훈련에 앞서서 중국 외교부가 또 미국 정부를 향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 201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라는 걸 발효시켰는데요. 상하원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뒤에 바로 지난 금요일 23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네.
고급 테러 관련자들을 가두는 관다나모 수용소를 폐지하지 못하게 하는 의회의 요청을 비롯한 미국의 최신 방위 현안을 다루고 있고요.
네.
한편 이 새 회계연도 방위 관련 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이 타이완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중국 측이 어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미 국방수권법의 타이완 조항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미국에 엄정하게 항의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예, 타이완 관련 조항을 이제 중국이 문제 삼고 있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의 새 국방수권법에는요, 미군과 타이완군 장성급을 비롯한 고위 군사당국자들의 교류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예.
미 의회에서는 앞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미중 관계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행정부 측의 반대로 관련 조항이 최종 심의 절차에서 빠지곤 했습니다만
예.
이번에는 지난달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했고요.
예.
공화당이 상하와 양원을 장악하면서 이 타이완과의 군사 교류 계획이 법제화된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요. 중국과 타이완을 통틀어서 국제사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것은 중국 정부뿐이라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 빈자리가 많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2월에 앤터니 스케일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공석이 된 대법관 한자리를 포함해서요. 연방법원 공석이 100석이나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예.
이 8년 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는 연방 그 법원 공석이 한 50여 석쯤 됐었는데
예.
두 배로 좀 늘어났죠.
연방법원에 왜 이렇게 공석이 많아진 건가요?
민주당 행정부하고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의회가 분열 양상을 보여서 그런데요. 연방판사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인준 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2년 전에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서 상원까지 장악한 뒤에 판사 인준 과정이 크게 지연됐습니다.
네.
미의회 조사국 통계를 보면은요. 공화당이 다수당인 현 상원은 지난 2년 동안 한 20명의 종신직 판사를 인준했는데요. 이게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을 해도 국의회에서 이제 인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스켈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라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장을 지명했는데 이것도 역시 상원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은요. 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면서 이 갈랜드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어있는 대법관 자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하게 됐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스킬리아 대법관과 성향이 비슷한
보수적인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원칙이나 견해, 사법적인 철학 등이 스켈리아 대법관하고 비슷한 인물을 후임자로 뽑겠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연방 판사가 종신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종신직이 보장되는데요. 큰 문제가 없는 한 사망하거나 사임할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를 지명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이 연방 판사는 미국 정치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인 낙태나 이민,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사회의 이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이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 법원의 공석을 모두 보수적인 판사로 채우게 된다면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면 연방 대법관 여러 명을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예, 대법관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78이고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80, 또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83살입니다.
아.
소속 정당이나 성향이 대통령과 다르면 대법관들이 또 은퇴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이 브라이어 대법관하고 긴즈버그 대법관은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진보 성향의 판사고요. 케네디 대법관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적인 판사지만 또
예.
때때로 진보 판사들 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 케네디 대법관 보수 성향의 판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동성혼 합헌 판결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서 진보 대 보수 4대 4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예.
이 케네디 대법관이 진보편에 서면서 5대 4로 동성혼 합헌 판결이 나온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높게 일고 서해북부 해상은 1에서 3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영하 2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는 다시 개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0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흥과 심포, 장진에는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과 평강, 성진에도 오전에는 눈예보가 있습니다.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 영하 12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1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는 흐리고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북부는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오전에 2m에서 오후 들어 5m까지 높아지고 서해북부는 오전에는 1에서 4m, 오후에는 1에서 3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순찰선 세척이 오늘 동중국해 내 센카쿠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 인접 일본 영해를 무단 침범했다고 일본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들 중국 선박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센카쿠 열도 내 우오추리섬 부근을 항해한 뒤 약 1시간쯤 후에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당국은 중국 선박이 일본 영해에 무단 침범한 것은 이로써 올해만 36차례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에 따라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외무성 고위 관리는 센카쿠 열도가 일본 영해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장악하고 있지만 중국과 타이완은 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 남부를 통과한 뒤 오늘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군함 5척을 대동한 채 오늘 오후 타이완이 장악하고 있는 프라타스 군도 동남쪽 해상을 통과한 뒤 서남쪽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에 따라 사태를 계속 감시하며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번 훈련이 랴오닝호의 강화된 전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랴오닝호는 이제 더 먼 곳으로 항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가 오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아그니 5라는 이름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쯤 인도 오디샤주 인근 휠러섬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0km로 중국 대륙 남부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인도가 핵 공급자 그룹 참여 의사를 밝힌 지 2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만일 인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추가 성공한다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과 함께 여섯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 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일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합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적대관계였던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아베 총리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진주만을 찾아 양국 간 화해의 가치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은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을 불러온 일본의 진주만 공격 75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문 중 2천여 명의 전사자를 낸 진주만 공격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군용 수송기 추락으로 승객과 승무원 92명 전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늘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고 원인 규명과 희생자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교통장관은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실수나 기계적 결함인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아직 테러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어제 시리아 크메이밈 공군기지로 향하기 위해 러시아 소치공항을 이륙한 뒤 2분 만에 흑해에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 84명과 승무원 8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미국 사법부가 대규모 법관 공석 사태를 맡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따르면 대법원의 경우 지난 2월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으로 한 명이 공석인 것을 비롯해 연방항소법원의 13석, 미국 지방법원들의 82석, 그리고 특별관할법원들의 8석 등 모두 104석이 공석입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시 사법부를 획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